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꼭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45개월 이제 막 지난 저희 집 아들 녀석이 15개월 막 지난 말귀도 제대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동생에게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장난치지 말랬지. 너 혼나볼래? 말 안 들으면 맴매 맞는다. 동생이 오빠 장난감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말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억양과 말투뿐만이 아니라 내용 역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가 아들이 장난칠 때마다 이를 훈계하기 위해 종종 하는 억양과 말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장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웃음도 많고 농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에게 자주 장난을 겁니다. 덩치에 맞지 않게 장롱에도 숨고요. 문 뒤에도 숨어서 갑자기 놀래킵니다. 그리고 우스운 표정을 지으며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불 속에 숨기도 하고 장난으로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장난스럽게 반대로 우스꽝스럽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들은 깔깔대며 웃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이 저를 때리지 않고 제 장난을 잘 받아주죠. 요즘 아내는 막 걷기 시작한 딸에게 재미난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면 아내와 딸은 장난스럽게 춤을 춰가면서 서로 좋다고 깔깔댑니다. 그런 모습이 웃겨 저하고 아들도 지켜보다가 같이 크게 웃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은 환경이나 장소, 시간을 분간하며 장난을 칠 수 있는데 어린 아들은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장난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훈계하면서 가르치지만 사실 먼저 아들에게 그렇게 만든 것은 역시 부모인 저인 것이죠. 아무 때나 장난을 치며 행동하는 아들에게 훈계를 할 때 약간은 엄한 말투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장난치지 말랬지, 너 혼나볼래? 말 안 들으면 맴매 맞는다 라고 자주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혼내더군요. 평소 들어서 아들에게 자주 엄한 소리로 훈계하는 모습을 그대로 동생에게 흉내내는 것을 바라보며 마치 거울로 저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아들이 이처럼 장난기가 많아진 이유는 결국 평소에 보여진 바로 저의 모습일 테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계속되어진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직 변하지 않은 모습, 성화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 자녀에게 때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녀의 잘못된 모습은 그 부모의 평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배워진 습관들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화내는 모습을 볼 때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것을 배운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3일과 14일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이재철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구역장 권찰로서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낙심할 때 다시 구역 모임의 구역장 권찰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가태한 갈등과 걱정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제가 목회자라는 이 사실에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안과 밖을 모두 관찰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듯 저에게 이처럼 책망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욕심이 많은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욕심을 버리라 전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채 사람들에게 성결하라 가르칩니다. 이기심에 가득 찬 목회자가 서로 나눠져라 전합니다. 자신의 명성, 재산, 건강을 잃을까봐 벌벌 떠는 목회자가 모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설교합니다. 이는 목회자인 저나 구역장 권찰들만의 갈등과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든 이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갈등과 고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신을 쳐 복종시켰던 그 바울처럼 희망이 있는 자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이 격언은 구약의 잠언과 전도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때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면 인간의 말은 사람을 때로 죽이기도 하며 패망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 일찍이 초대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믿었던 자들은 흔히 어떤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소수로 모여 가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때마다 여러 견해대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경청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처럼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곧 3월이죠. 3월이 되면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작은 교회와도 같은 구역 모임에서 어쩌면 구역원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집중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려 할 수 있겠지요. 그때 야고보의 이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에서 백호성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역장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여야만 합니다. 네, 참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의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남보다 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생각을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항상 가장 옳기 때문이죠.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이 성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자신이 마치 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망각하지 않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말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다들 알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서라 불립니다. 따라서 믿음의 실천이란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신을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확증하며 보여준 것입니다. 19절의 뒤를 이어 20절은 성내는 것에 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교우님들 주변에 혹시 자주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대개 화를 잘 내는 분들은 다혈질인 분들이 많죠. 이 성내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 오르게에는 온갖 격렬한 감정을 의미하는 분노, 화, 진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혈질인 분들의 감정의 분들을 잘 보면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식어버리고 성급하고 인내력이 적은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혈질인 분들이시죠. 이처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켜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분노, 이 화냄은요, 이 성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 형성을 맺지 못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어둡고 때로는 파괴시키게 합니다. 야고보가 속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마치 우리가 속한 구역처럼 소수 단위로 모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30대 미혼 청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모임에 보통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모이는데 이 30대 미혼 공동체는 지역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구역을 재편성합니다. 30대 미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역이 배정되고 몇몇 청년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바로 구역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구역 모임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속해 있는 구역원 가운데 논쟁이 있었거나 자신과 의견이 달라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구역을 옮기거나 때로는 다시는 구역 모임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다른 뭐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일에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예배 시간을 옮길 때에는 쉽게 교구를 이동하거나 구역을 변경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구역원들에게 옮기고자 하는 구역원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권면하죠.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당시 야고보의 시대나 또 지금의 우리의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음의 실천은 자신이 쉽게 화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잠언의 지혜처럼 유순한 대답과 부드러운 혀로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공의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 원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정심이 무너져 자신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평소에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심하게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동안 그 주일에 주차하는 공간 중에서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2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주일에만 유료로 돈을 내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세입되어 있던 다른 층의 세입자들이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사실 월요일에는 교회에서 거의 주차하고 있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는 5대, 6대 정도 교회에서 주차하고 우리 교역자들도 일부러 그곳을 피하고 다른 곳에 주차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사실 2부 예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은 주일 11시부터 12시 한 반 정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20대에서 많게는 30대 가까이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다른 층의 세입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층의 세입자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교회 사무실로 내려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갑과 을의 관계인가요? 다른 층의 세입자들은 교회라는 타이틀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몇몇 목사님들께서는 다른 층의 세입자들에게 다른 층의 세입자들이 차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빼주지 않아 결국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되도록 교회에서는 주중에는 다른 층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교육자들은 특히 한 번도 다른 층에 가서 뭐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건의한 적도 없고 그저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층의 세입자들은 저희 이 교회라는 타이틀에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다른 곳에 주차 공간을 임대하였고 그 문제가 많았던 곳은 계약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차 공간이 주일에 비워지자 다른 세입자들은 마치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 마크가 있는 차량이 주차장에 많아지면 바로 내려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바빠야 할 그 주일에 몇몇 목회자들은 그들의 불만과 성냄 앞에 그저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지난 주일에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항의하는 다른 층의 세입자에게 저는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화를 내고 만 것이죠. 당시에 목사님 두 분이 세입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불만을 가졌던 그 세입자는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만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우님들, 저의 그런 마음이 그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내었다고 그 마음이 후련해졌을까요?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부서져 내려 속 시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은 답답하였고 후회의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잠시나마 미워했던 마음이 저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미움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며 절망과 좌절, 지옥의 경험을 맛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오히려 내 마음에서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사건 앞에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고 사실 오늘의 본문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한켠에는 참 부끄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시간 교우님들과 나누기 이전에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꾸짖는 가르침으로 달리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구역자님들 가운데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주님의 훈계를 먼저 달게 받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저처럼 과감히 말씀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화를 참지 못하는 저와는 달리 다른 우리 두 분 목회자님들께서는 교회는 절대로 화를 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세입자가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황해하는 그분을 온유한 말씀으로 잘 다독거리시며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듯이 사실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로막히기에 화내는 것을 자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성냄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 곁에는 늘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습니다. 자신 곁에 사람들이 본인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혹시 자신의 평소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내 주변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홀로 기도하는 시간 외에 주님의 곁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하심 외에 거룩한 분노 외에 사람의 성냄으로 다른 이들에게 결단코 화를 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의 가르침대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모든 이들에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람의 성냄과 거룩한 분노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분노는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 입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분노요. 주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냄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거룩은 거룩한 이 분노는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만 하겠지요. 사람의 성냄은 그 근원이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며 이는 죄악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냄의 근원은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있습니다. 더러운의 원형 리파리아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는 은유적으로 도덕적인 더러움을 의미하며 동시에 죄와도 관련 짓습니다. 특히 이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마음에서 나가는 악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은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가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악이 마치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의미를 지닙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들에게 권면한 것과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 사람의 성냄을 버리고 모든 불의한 마음을 버리며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각자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바울의 강한 권면인 것이죠. 우리가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 이를 온유함으로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 온유함의 어근은 사실 본래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진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에서부터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가며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05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한국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당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주인공 금자는 13년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철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다가와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가짜 목사 앞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기적인 단체로만 바라보죠. 세상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성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도 목사야? 너도 전도사야? 이는 우리 안에 말씀은 많으나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실천 없는 믿음만을 강조한 교회들을 향해 이처럼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라 외치면서 이기심에 빠져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교회, 겸손하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고개가 뻣뻣한 교회들, 세습 문제로 시끄럽고 건물 문제로 시끄럽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 문제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일쑤고 뭔 예언이니 어쩌니 하며 거짓 속임수로 가정가정마다 풍지박살 내는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쏟아내는 이 기독교를 향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마치 다른 층의 세입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듯 주차 문제로 시시껑껑 따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저 아 이거 억울한 일이다, 아 참 분통한 일이다 하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할까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에 향하여서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잠시 보고 뒤 돌아서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는의 원형 카타노에오는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합성어인데 이는 단순히 거울을 스쳐 지나가며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을 관찰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처럼 주의 깊게 들여다보죠. 때로는 큰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제 주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에 가보니 자신의 앞에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10분,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어놓지 않은 차입니다. 주차봉사자는 그저 기다려 한번 기다려보라고 계속 말할 뿐입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지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30분 이상 기다려 드디어 차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차에 올라 사라집니다. 이쯤 되면 30분, 40분 전의 다짐은 이미 마음속에서 모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생각할 때 그저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불편한 율법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에 갇혀 사는 자들은 자유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강조하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왜곡된 복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일 뿐이죠. 주님의 크나큰 그 큰 은혜를 자신의 한계 안에, 기울어진 은혜 안에 행함 없는 믿음만을 가르친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비추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단순히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주의깊게 살피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정죄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단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 주의 율법,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법이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의 법, 자유의 법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가 보호를 받도록 계명은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나와 너, 우리를 보호하며 주님의 보호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십계명은 또한 우리에게 곧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뛰어다니는 말은 아무리 훌륭하게 잘 길들여지고 잘 단련받았다고 하여도 곧비를 항상 달고 다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았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그 곧비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구 날뛰는 말처럼 통제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주님의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절제의 곧비가 되며 인내의 곧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바로 주님의 은혜요. 그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법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법이 없다면 사람은 모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집과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며 그 안에 자유를 얻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합니다. 따라서 그 온전하신 율법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자유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두 돌판에 주님의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 으뜸이며 가장 근본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서 시작되고 십계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은 십계명을 요약함과 동시에 성경 66권을 모두 요약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수많은 말들로 사랑을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바로 주님의 율법이요 주님의 계명인 것이죠. 흔히 율법은 사랑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멋진 조각상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그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돌조각, 쇠붙이 같은 조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존재를 가둔다고 하여서 그분이 그 속에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이 스스로가 아닌 자신을 위한 만들어진 하나님으로 그 존재를 몰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부모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뜻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안녕과 형통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먹칠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그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며 외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노동에서부터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만물이 주인이시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죠. 단지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대로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가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과 말로 범하는 영적 살인과 죄도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미움은 마음에서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죠. 남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에 항상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만 하며 또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더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욕을 사랑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이처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욕이 아닙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욕대로 이성을 취하며 이를 사랑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이는 사랑이 아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의 죄된 자아상일 뿐입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고용한 사람에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만큼 고용자가 일하지 않는 것 역시 타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돈에 해당하는 물건을 주지 않거나 또 부당이익과 폭리를 취하는 것 또한 남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악의적인 험담으로 다른 사람의 도덕과 평판을 훔치는 건 역시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화해하지 않고 일부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로 축소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디의 십계명에 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그는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은 그 무엇이든지 배격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게 한다. 사랑이 없는 미움은 살인자이다. 사랑이 없는 정욕은 간음을 범한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서 도적질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중상이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사랑의 눈에는 탐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부활을 또한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셨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깨끗한 흠 없는 속죄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따른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오래전부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한 당신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의 계명을 더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더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나 자신을,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지내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마저 감당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마치 잠시 거울을 보듯 자신의 얼굴을 그저 깊이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주님의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야고보처럼 자신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